오늘 나눌 말씀 같이 한번 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예, 찾으셨으면 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요. 14장 12절입니다. 그렇죠? 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마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받은 말씀을 저희들 온전히 깨달아 알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이 가운데 세우셨사온즉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전하라 한 말씀만을 힘있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로 그 새우구이 축제 3주째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우구이 축제도 있고 해서 여기에 맞춰서 성경 본문을 따로 이렇게 선택해서 나눌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합당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어려운 부분들에 대하여서 해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억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껴 맞추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로 해석을 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큰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지침서가 가장 진리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말씀입니다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것은 진실이다 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예수 믿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내가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구나라는 그 생각에 기대감이 있고 놀람이 있고 흥분됨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나 교회를 보면 이런 능력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어 보이죠.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할 수 있겠군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신자들이 없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내가 필요한 일에 있어서는 이러한 능력을 허락받아 본 기억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던가요? 물론 응답해 주신 경우가 있으시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기억 속에는 응답받지 못한 기억들이 훨씬 더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받은 것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기도한 내용들은 응답받지 못했던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철야도 하고 금식하지 않아서, 또는 영험한 기도원을 찾아가거나 능력 있는 자리를 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저도 예전에 싱글 때 한때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면서 철야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산에 올라가 보시면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 알고 있는 능력봉이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라고 그곳에서 기도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서 능력받기를 기도했지만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으로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왜 있는 걸까? 무슨 이유로 지금 여기에 있는가? 왜 이 말씀으로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가? 라고 우리는 의심해 볼 만도 한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의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죠.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신앙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의심을 합니까? 내가 믿지고 말지.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중에 죽어서 구원받는 문제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확실히 해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뭐 이런 문제들은 내 안에서 스스로 정리하고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생활이 가난하고 힘이 없지 않나도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복음 16장 한번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여기 보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우리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뱀을 집어올리기도 하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실합니까? 오늘날 목사들도 성도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자신 있게 묻지 않고, 또 성도들도 이런 말씀들을 들어도 뭐 직접 내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 어느 곳에는 이런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해주고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또 전쟁의 열세 가운데 있는 곳에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들을 오늘날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며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부분들을 지금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신자된 그 특권과 그 축복들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거짓말하시고 사기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올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각납니까? 중풍병을 고치시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일들 아닙니까? 과연 그것보다 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 가운데에는 몇몇 이런 기사와 이런 표적과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하거나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들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곳에서 어떤 뭐 능력 있는 분들의 어떤 그 일들을 통하여서나 아니면 선교지에서나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짐작하며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몇몇 사도들에게 제한된 것도 아니고 몇몇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이 정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 위를 걷는 그런 일들이었는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필요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되는 문제요. 아니면 십자가도 그 가지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피하시고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시고 그냥 하셔도 될 문제인데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라는 겁니다. 결국 주께서 하신 일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아서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보내신 자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요 마지막에 살리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어야 할 일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과 그 일들에 대하여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항상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어떤가 하는 것을 그것을 보는 자들로 하여금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하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그가 하신 기적과 그 모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영적인 내용과 영적인 메시지를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시선을 향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신비를 경험하는 것에 두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종종 가끔 어떤 때에는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출발점을 가지기 위하여서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만으로는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적적으로 우리가 병을 낳았다, 그래 봅시다. 거기서 가지는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 하나님은 세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구나, 그 이상의 내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부르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리스도의 신령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완성시키는 데에 더 크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만일 기독교를 생각할 때에 기적이라는 부분들만 도입하면 기독교는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한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밖에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시선을 돌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이나 어떤 고집들을 깨뜨리기 위하여서 기적을 베푸시긴 하지만 그 기적이 기독교적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결국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왜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잘못이겠습니까? 그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만 참된 기독교적 복음과 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서나 자신을 편케하기 위하여서 그 능력을 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뭐죠? 금식 기간을 거치시고 사단에게 시험받은 내용이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멋지게 뛰어내려 봐라. 내게 절하고 이 세상을 다 가져라. 그 시험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찾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긴 그 일들은 잊어버리고 내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펼쳐 보여라 라는 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응하시지 않으시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에게 인정받기 위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이루기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고난받으실 것과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하여서 예고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간섭합니다. 베드로가 들어와서 한 말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건재하시고 살아계셔서 주님의 능력을 펼치시며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십시오. 내가 주님을 보좌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도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여서 열두 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오게 할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아니시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님은 인간의 손에 붙잡혀서 결박되고 고난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져서 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것이 실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 세상적인 능력적 차원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우리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본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보았던 그 본문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무슨 능력으로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12절로 한번 가보시죠. 14장 12절.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뒤에 이 말씀이 붙어 있어요. 이 말씀은 왜 있는 겁니까?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이 말씀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와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때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가르침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모두 베일에 가려 있는 듯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가장 측근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 이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서 분명한 깨달음과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심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뒤에 보면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들이 나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구속사역의 의미와 참 복음의 의미들을 그들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완성된 참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으며 그보다 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근거와 이유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기억합니까? 찾지 않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 일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을 가진 자로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래도 가장 가깝게 가장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그 예수님답게 그 사역을 했던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뽑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들을 하면서 바울 스스로 자신이 능력 있는 자로 소개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약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의 이 간구를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깨닫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그럽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능력을 입고 자신이 더 힘을 얻어서 그 일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지는구나.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도 보세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이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도 잠깐 보죠. 고린도 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4장 7절 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흙으로 만들어져서 우리는 깨지기 쉽고 별 볼 일 없고 무가치하고 쓸데없어 버려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에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이 보배를 알기 위해서는 6절로 가야 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우리로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비록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에 품은 그 보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정말 능력 있게 행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만,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종국과 그의 죽음에 대하여서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다른 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그 감옥 셋방에서 지내는 것으로 아주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죽음이 궁금한데도 말이죠. 왜 성경은 사도 바울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완성한 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의 도움을 얻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복음을 담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승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행한 그 모든 성과와 업적들은 사실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복음이 그 일들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법입니다. 성경이 사도 바울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성경은 기독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유익했는가,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 얼마만큼 도움을 줬는가에 대하여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었어야만 가능했던 일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없었다고 해서 손해볼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지라도 누군가를 통하여서라도 전파되었을 그 일에 오늘 우리는 그 열매로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 수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보배를 지닌 질그릇으로서 서 있는 것이죠. 복음을 담은 그 그릇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가보시죠.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항상 그 큰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늘 부족하고 내 삶도 엉망이고 쓸모없는데 거기다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누를 끼치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희한한 논리요 궤변이죠. 예?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외치고 다녔는데 정작 그 구원을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아무런 힘없는 모습으로 갇혀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보면 우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과 고난이 서로 대조적인 의미라는 것을 아십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이죠. 고난은 복된 소식인가요? 배드뉴스입니다.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요, 꺼리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있는 복음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까? 우리는 한 가지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서 있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약한 자일 수밖에 없고 고난받는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골프를 치는 필드에서는 골프 잘 치는 사람이 항상 대우를 받습니다. 거기서는 골프 못 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법이죠. 거기서는 공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학 강의실로 가면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렇죠? 거기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우대를 받는 곳입니다. 거기서 골프 잘 치는 것이 하나도 유익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다 자기가 잘하는 것, 잘하는 장소에 가 있으면, 자신 있는 곳에 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골프 잘 치는 사람은 골프장에 가 있으면 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강의실에 가 있으면 되고, 요리 잘하는 사람은 주방에 가면 되고, 뭐 테니스 잘 치는 사람은 테니스 코트에 가면 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와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실력 있는 자, 돈이 많은 자, 가진 자, 권력과 지위가 있는 자가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신자다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따라서 실력 있는 자로 우리는 인정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우리는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자들은 이 땅에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바보 취급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고를 하죠?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 쪽에서 세상 입장에서 부끄러워할 만한 그 일에 복음을 갖고 뛰어들어라 하는 권면과 요구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요, 그 복음이 그 일들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비록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른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임경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선교사님의 어떤 그 일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18살에 벨리지에 아무것도 모르고 가셔서 전혀 선교에 대한 지식도 없고 훈련받은 것도 없고 또 헌신할 어떤 그런 마음도 없었던 터이고, 거기다가 영어도 안 되고 스페인어도 안 되고 그 현지어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육체적으로는 6번 말라리아에 걸리고 옐로우 피버에 걸리기도 하고 약하디 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인생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거듭나는 영혼들을 잇게 하신 그 모든 것은 바로 복음이 그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어느 곳에서도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좀 전해주시죠 라고 부탁 한번 안 하시더라고요. 뭐 제 모양으로나 뭐 말하는 행세로 봐서는 전혀 뭐 선한 것이 나오겠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저도 저 자신을 볼 때에는 뭐 그렇게 뭐 썩 뭐 어떤 말씀을 제대로 전할 것 같은 모양이 없어 보입니다. 상당히 모험심과 용기가 있어야만 그 일도 부탁할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늘 저는 여러분들과는 처음부터 말씀으로 만났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매주마다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빼면 저는 시체와도 같고 아마도 이 교회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대교회에서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피로가 누적된 나머지 간이 나빠져서 이제 급하게 그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성도들에게 이제 광고를 하니까 성도들이 저마다 자기가 목사님을 위해서 간을 이식해 주겠노라고 이렇게 다 자원을 한 것이죠. 또 한 명이 아니라 100명이라는 인원이 그렇게 지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수석 장로님이 상당히 고민이 된 거예요. 누구의 간을 목사님께 이식을 해줄 것인가. 그래서 그 100명을 다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2층에서 깃털, 새의 깃털을 하나 떨어뜨릴 때 그 깃털이 머리 위에 떨어지는 사람이 목사님께 간을 이식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성도들을 옹기종기 이렇게 1층에다 모여놓고 2층에서 깃털을 떨어뜨렸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오 주여, 복음을 빼면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 신분이 뭐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보다 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그 복음을 소유한 모든 자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줄 아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대신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진 지식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영상에서 봤지만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느 인도 마을에서 한 가족이 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는 정말 선교의 일들을 위하여서 꾸준히 준비해서 어느 마을, 원주민 마을에 갔을 때에 복음에 대하여서 증거를 해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창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몇 년 후에 그 부족을 다시 찾아감으로 내가 바로 여러분들이 창에 찔러 죽인 자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들을 봅니다. 또 우리 한국 역사 안에서도 보면 일제 치하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기독교 복음이 우리 한국에 전파되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오늘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죠. 깨지기 쉽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가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가진 자들입니다. 그 질그릇을 치장하기 위하여서 분주하고 애쓰는 모습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타나야 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내가 깨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선명하게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하는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짐을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새우구이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일들을 계속할 때에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몇 년 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